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옆에 계신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식이 이 자리에서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먼저 로댕 카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쓰기 대회 우리 작년분은요 45세까지는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18절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부 46세 이상부터 150살까지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17절입니다. 해서 최대한 많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가슴속에 꼭 품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외우면서 대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외울 겁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말씀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이점이 있어야 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인지는 여러분 가슴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리랑 뭐가 다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잘못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윤리 도덕, 물론 윤리 도덕에 있어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있습니다. 공중 질서를 잘 지키는 거 당연히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꼭 차이점인 것만은 아닙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죠. 세상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우리가 절제를 해서 그렇지 그들은요 더 많이 화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돈의 힘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권세는요 오로지 하늘로부터만 내려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영적인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손에 쥘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못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인 권세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도 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를 딱 보면요, 이 사람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딱 알죠. 이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녹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권세죠. 이 영적인 권세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니캉네캉.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이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 세인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화려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돈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 앞에, 돈의 위력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면요,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세상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치여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삑 소리 못하고 살죠.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고 찬양 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 나가면 꼬리를 감추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요, 생각을 해보시면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환자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외쳤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새 가족들도 계신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는 모습이 없었고 아주 당당했죠.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가 입으로 선포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죠.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 능력을 활용을 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 눌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권세입니다. 이 권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이 이름, 이 이름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 의식을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탄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이제 내 속에는 그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데요. 우리 집 아이가 아버지인 나를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도 거기에서 얻어먹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거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아버지를 모른 척하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활용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인도해 가시냐면 자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라. 마음속에 그 감동이 와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앉은 뱅이가 보통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보통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따라서 그 앉은 뱅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고쳐주어라. 인도하심입니다. 내면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가자, 멈추어라.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가?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아기들을 보면, 오늘도 영아부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아기들을 보면 조금만 자라면 엄마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 이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아기는 늘 엄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젖을 먹일 때도 엄마 눈 바라보죠. 엄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이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이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을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안 그렇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주지 못하고 다른 데에 온전히 다 주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 의식,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곧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이요 잘 들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가시는데 때로는 위험한 길로도 인도를 해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안락함을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때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위험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하게 받고 따라가다 보면요. 때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매우 캄캄한 길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내가 좌로 우로 돌이켜도 앞으로 가도 뒤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걸어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순탄한 길로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하시면 저 멈출 겁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의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에 있었죠. 그 구름이 법궤 위에서 떠올라서 진행을 하면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멈추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림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멈추면 되는 겁니다. 해라. 그때는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 속에는요 내적인 확신이 아주 강하게 생깁니다. 주변은 힘든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깊은 평안함이 생기죠. 담대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내 속 사람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고 얼굴이 펴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도가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예, 이 의식을요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오늘 새로 세 가지 분들도 오셨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가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이유는요,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취업이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내 욕심대로 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낭패를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 하나, 담이 하나 생겨져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할 때 제 선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기 때문에 선한 길로 다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늘 뒷전에 두고 있으면서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성경책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은 마음이 텔레비전에 가 있으면요 성경 말씀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늘 뒷전에 두고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들립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성령의 역할이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여러분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확신이 분명하게 생겨지고 평안이 있을 때 그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인도를 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은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서 화투도 쳐야 되고, 화투도 쳐야 되고, 고돌이도 해야 되고, 저거 좀 버리셔야 돼. 그런 거 다 해나가면서 우리 에너지를 다 분산시켜가지고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면요 이미 마음이 다 무디어져 버려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날이 갈수록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예민해집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올 때 갑자기 내 이 가슴 속에 벼락에 치는 것처럼 맞아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맞아, 그거야.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자연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에,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새 가족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민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그 새가족 수료식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좌절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민하겠습니다. 예민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